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도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이 너무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날뛰고 악이 널리 만연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가 점점 더 잔혹해져가고 어려움에 처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허리케인, 산불, 질병, 전염병 등이 발발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악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입니다. 이 악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의 질병들, 각종 암, 뇌졸중, 그리고 장애적인 질병들, 낭창, 섬유종, 과민성장 증후군 등등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악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욕심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게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에 가두고 괴롭히는, 그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고 고문하고 또 강간하고 인종차별, 테러, 살인, 폭력, 사기, 거짓, 술수, 성폭력, 어린이 성추행, 동성애 범죄, 시기, 질투, 거짓 증거, 뺑소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등등 다 다른 사람을 학대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곳에서 나온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악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는 허언증이 유행하고 있다 합니다. 이 허언증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포장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질병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다른 사람의 의사의 이름과 지위와 일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다 얻어가지고 자기에게 다 적용해가지고 내가 마치 유명한 의사인 것처럼, 유명한 교수인 것처럼, 유명한 국회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거짓된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자기의 거짓된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이와 같은 것이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합니다. 앞에서는 막 살살거리면서 위하는 척하는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두 마음은 앞에서는 웃습니다. 키스합니다. 하, 너는 나의 친구다고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의 등에 칼을 꼽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 이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많은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사탄의 방식대로,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삶입니다. 사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사탄의 자질이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을 속여먹는 이 사탄의 방식의 삶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악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뒤로 살짝 설교하는 도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의 지갑을 훔쳤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100%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면 나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총으로 빵 쏘았다. 그러면 총 쓴 범인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 바이젤이 쓴 유대인 학살을 다룬 소설 나이트에서는 히틀러가 저질렀던 죽음의 소용소에서의 만행을 다룹니다. 한 유대인 어린아이가 사소한 잘못으로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교수대에 목이 매달렸습니다. 너무나 작고 왜소해서 밧줄을 목에 달고 교수대에 달렸는데 목숨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몸이 무거워야 밧줄이 딱 숨을 쥘 거 아니에요.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반쯤 죽은 상태에서 아이가 죽지도 않고 발버둥 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수용소에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렇게 죄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설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날 밤 그 스프는 시체의 맛이 났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왜 그 작가는 그날 밤 그 스프에서는 시체의 맛이 났다라고 묘사합니까? 바로 그 죄 없는 어린아이를 무참히 죽이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저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악을 그 규정하는 악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악과 대립되는 객관적인 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밝은 전기불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기불이 딱 꺼지면 깜깜합니다. 여러분은 불평할 것이나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둠에 대비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과 견주어서 밤에 우리는 어둡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때릴 때, 사람을 죽일 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악과 대비되는 악을 악으로 평가해주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근원적이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객관적인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은 선에 붙어서 기생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선의 결핍이 악이다 라고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한 부모가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개념 속에는 부모는 어떠해야 된다는 개념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위험에서 보살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를 정말 그 교감을 나누고 훌륭한 인격자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부모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딸이 자꾸 집을 나가고 가출하니까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건 고쳐야 돼.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매를 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으로 돼가지고 그만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에도 불구하고 같이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쏟으면서 부모가 원래 인도하는 그 선의 길로 인도하는 게 이게 선인데 그 사람은 잘못된 그 선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때리다가 그만 홧김에 너무 세게 때려서 애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래의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으로부터 어긋난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우리가 딱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무신론과 상대주의와 범신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와 힌두와 무신론과 진화론은 다 거짓이 됩니다. 그것들은 악의 객관적인 존재와 선의 객관적인 존재를 절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저들로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을 때렸다고 그걸 악이라고 누가 그것을 규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신이 없다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다 에고이스트,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선과 악의 구분점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선은 본래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그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인간의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래서 악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악이 선에 기생하여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옴니포텐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완전하신 하나님, 옴니사이언스의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아십니다. 모든 선을 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악은 반드시 영원히 벌펄 끓는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고 의롭고 경건한 선을 행하는 자는 오늘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전지대, 구원의 장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정의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저지를 때, 거짓말을 할 때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측정의 저울에 제어 불터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다 제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기독교만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의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주체가 없는데 누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죄악에 빠질 때, 많은 의인들이 사라져가고 악이 관영할 때 그는 하나님께 소리지르며 기도했으며,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아첨하며 거짓말하며 두 마음을 품고 의로운 사람을 속이며 그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그것이 성공의 방법이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그러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편 2절에서 3절에도 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질서와 판단의 그 체계가 다 무너져버리면 악인들은 다 숨어버리고, 의인들은 다 숨어버리고 의인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체제 아래서 누가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정직한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말을 못할 거예요. 그냥 바른 말하면 그냥 기관단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의인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지금 이 세상에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보나 논란은 아주 그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직해가지고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층이든 교회 뭐 부자건 갓난하건 눈치 보지 아니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지었어 회개! 하고 날마다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른 말로 설교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막 집에 갈 때 길거리에서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했던 정직한 목사 사보나 놀라를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저 사람들의 뭐 칭찬받으면서 이게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냥 화형으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다윗은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다 숭배하고 아세라 선지자에게 숭배하고 이세벨의 추종자가 되어서 다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엘리야는 혼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 혼자 남았나이다.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말하건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은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 잘되고 3,4대가 다 복을 받고 악인은 결단코 말하건대 결코 잘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그들의 결론은 언제나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라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첨하는 죄, 자랑하는 죄, 그리고 막 남을 속이는 죄, 이와 같은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사람들의 혀는 지옥불로 달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로 달구어진 그 혀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욕하고 사람들을 막 속이는 정말 무서운,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의 거짓말은 하나의 눈뭉치와 같다. 작은 눈뭉치가, 그 다음에 조그마한 거짓말 해가지고 작은 손바닥만한 눈뭉치가 있는데 이게 슬슬 굴러가기 시작하면 언덕배기에서 계속 굴러가면 커다란 집채만한 눈덩어리가 되듯이 우리 인간의 혀를 통해서 짓는 그 거짓말이 우리를 완전히 거짓말에 빠져서 살게 하고 마침내 저 지옥불을 그 사탄의 운명과 같은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로 짓는 이 3절 말씀, 아첨하는 입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는 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혀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처럼 거짓말 잘하고 남 등쳐먹고 그런 것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혀로 사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그런 길로 성공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켜주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인들이 흉흉합니다. 도체 악인들이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거짓된 미술로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좋은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좋은 위치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갓난하고 빈곤하게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언제나 악인을 심판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악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때까지, 악인들이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저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전지대에 둡니다. 이 안전지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움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지대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다 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주여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명을 남겨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안전지대에 넣어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사야에서 33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하는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여 먹으며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자기의 그 성공의 발판을 삼는 그 사람들은 불에 살라지는 가시나무, 가시나무, 메마른 가시나무는요 탈 때 더다다닥 소리를 나면서 얼마나 불꽃이 맹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또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무섭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마다 조금 더 뜨거운 물 있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서 지옥 생각해요. 주님, 이렇게 조금만 뜨거운 것도 뜨겁다고 벌벌 떠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 지옥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두어서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저지르며 아첨하며 거짓말하며 자랑하며 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해야 돼요.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운명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 죄인들의 운명은 이미 영원히 그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운명인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영영토록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영토록 영생하는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디에서 가집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 확신을 갖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흙 도가니에 일곱 번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완전히 사라지고 순 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이 모음, 이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야훼로 발음됩니다. 이 야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주여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사오니 이 시대의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 그 루터가 아우스버그 회의에 그 나와서 그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95개도 반박문을 위텐버그 성문에 받고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아주 이단으로 불러가지고 한번 우리하고 아우스버그 종교회에서 너의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무엇이 옳은지 한번 논박을 해보자. 그 회의에서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은 막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루터는 그 회의에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루터의 모든 친구들이 아우스버그 그 종교회의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때 작센주의 군주 일렉터, 오니크 군주 일렉터가 내가 살아있는 한 루터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증할 터이니 너는 가서 담대히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종교회의에 나갔습니다. 황제와 교황과 추기경이 연합하여 루터에 대항했습니다. 루터가 아우스버그에 도착하자 추기경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루터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루터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까닭에 작센주의 군주인 일렉토가 일렉토마저 너를 배반한다면 그때 너는 누구에게서 보호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단호하게 하늘의 방패 아래서, 하나님의 방패 아래서 나는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회를 잘 마쳤는데 나중에 후세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날 루터는 자기의 사상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루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보호해 줄 것으로 확신했던 그의 최후의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것을 확신했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날마다 나를 감싸주고 나를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거짓과 아첨하는 혀와 자랑하는 혀로 진실이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며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할 것입니다. 사위가 악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위의 거센 주의 세력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강력하게 서게 하시며 저 영원한 구원의 기쁨, 우리의 주님이 예비하신 저 새 예루살렘생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